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많이 시원해졌죠? 이것도 인사합니다. 맹수들에게는 야성이 있습니다. 맹수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 야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맹수를 동물원에 가두어두면서 사육을 하고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해도 그래도 그들 속에는 야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들리면 덤벼듭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사람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 속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판에 풀어놓으면 마음껏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적수를 만나면 그 야성이 그대로 다 기질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맹수의 모습이죠. 적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맹수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도의 야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짜 성도는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여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고문을 받을 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풀려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를 보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궁핍, 환난, 학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는 모습, 칼날 앞에서조차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야성이라고 해서 붙잡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야성은 때로는 겸손할 줄도 알고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고 온유할 줄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신앙인의 야성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죽을 길을 열어주시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면은 찬송하면서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야성이죠. 도전이 올 때에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성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적수가 나타나면은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맹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 장렬히 죽을지언정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기품.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절대로 이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잡초와 비슷합니다. 발표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런 것이다.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고 그 향기를 후세대 우리들에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끝까지 믿음을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안일숙 여사, 우리 믿음의 이 걸출한 분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야성을 보여주면서 맞짱을 떴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련은 된 것 같지만은 이런 야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당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맨바닥에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고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있으면 감사했고 없어도 땀 닦아가면서 부채로 부쳐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화 예배도 드렸습니다. 진짜로 철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저녁에 심야 기도회 그것도 10시까지 하죠. 그것도 길다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로 철화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속이 답답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나무 밑둥 붙들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통장 긁어버리죠. 대출을 받죠.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대출이 있고 무슨 카드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 먹여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야성을 키워졌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아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성경 말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야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 오면은 시험 들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주부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시험 듭니다. 서열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시험이 듭니다. 사실 서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직분자 선출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고 서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 믿음의 야성 또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골골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야성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당당하게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 자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삶의 동력이 되는 사람, 믿음이 삶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되는 사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다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와의 차이점은 이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줄 알았고, 이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까지도 이겼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기죽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이 이와 같이 대단합니다.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믿음, 야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금방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믿음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365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거나 믿음이 없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무런 장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어느 군데든지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 보면요 본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나의 눈으로 또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상황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좀 맞추어야 합니다. 기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그래서 주님께 고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왜 눈 감습니까? 나를 짓누르려는 그 환경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눈을 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뭐 보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환경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분초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환경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가 그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하면서 빠져들어갔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소년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장수들은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바라본다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 이 다윗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성,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눈에 비쳤던 골리앗은 그냥 한 마리 곰이었습니다. 한 마리 곰 외에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이죠.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칼과 방패 다 내려놓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세상이 칼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온다고 해서 나도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것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일상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요술 램프 문질러면은 그게 진이가 나와서 환경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하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요술 방망이 두들기면서 뚝딱 뭐 나와라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상의 기도는 순간순간 간단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죠.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냥 밍숭밍숭하게 싱숭생숭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버리는 것은 잘못 지내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열린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그래서 기도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속에서 지금 교만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서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야 물러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는